삶이란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삶을 경비하세요. 삶이란 꿈입니다. 이루세요. 삶이란 도전입니다. 마주해보세요. 삶이란 의무입니다. 꼭 완수하세요. 삶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삶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삶은 모험입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삶은 행운입니다. 오늘 시험해보세요. 삶이란 너무 소중한 것이니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삶은 곧 삶입니다. 삶을 위해서 축복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삶은 투쟁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고전일기의 이희구입니다. 네. 삶이라는 얘기에 아주 많은 부시거가
네, 데레사 수녀님이 예. 하신 말이죠. 네.
아, 삶이란 너무도 소중한 거 맞죠. 망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죠.
네,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네, 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이번 주는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첫 곡입니다. 김동률, 아이처럼.
2013년 새해 우리는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랑의 정의들을 들여다봤고 그리고 보카초의 데카메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랑들의 여러 양태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뭘 좀 발견하셨습니까, 희구 씨?
아, 향연에서는 말로만 정해되어 있는 이걸 본 것 같고요.
네.
데카메론에서는 뭐 직접적인 어떤 행동 이런 걸 봤고요.
네.
아, 지금 선생님 저희가 해야 할 책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과 오늘부터 함께 할 텐데요.
네.
저는 이 속에서 마음으로 직접 와닿는 그런 사랑, 나누는 사랑, 베푸는 사랑,
네.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랑. 그게 뭔지 그걸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아, 네. 울면서 보셨군요. 아,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얘기 못할 텐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네. 오늘도 역시 레이첼 나오미 레멘 할아버지의 기도 지금 네. 함께 하실 텐데 이 책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어리죠.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고전의 목록에 그렇죠?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게 하버드 대학이 선정한 100대 고전 네. 속에 들어있는 책도 아니고
예.
또 서울대학교에서 선택한 서양 고전 100선, 동양 고전 100선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고전 읽기 프로를 시작하면서
예.
고전에 대한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좀 내려봤잖아요.
네.
진실의 진실한 작가가 쓴 책, 이게 고전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등불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책은 참 훌륭한 고전으로 낄 수 있다.
네.
출간된 거는 2000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예, 예. 10년 조금 지난 예. 책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2005년에 번역이 됐으니까
네.
한 7년 정도 지난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네.
한번 사랑의 또 다른 어떤 시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의 고전으로 이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선생님의 정의였군요.
네.
이것이 고전이 될 수 있었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게 될 할아버지의 기도의 작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좀 선생님?
네.
네.
별로 알려진 게 없죠. 우리가 알려진 거는 그거예요.
그냥 의사.
빨리 네. 조산한 네.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세 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걱정스럽죠.
네.
근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 예. 할아버지가 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걱정 마라. 이 아이의 눈을 봐라. 그랬더니 정말 그 세 살부터 이제 그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청년기에 언젠가 6개월 정도 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어놨지만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병에 걸려서 예. 6개월간 코마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네.
결국 소아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의사로서 그리고 이 치유자와 환자들의 상담을 하는 이런 활동을 쭉 해왔던 네. 의사입니다.
네. 그럼 이 책 속에 제목에도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네, 할아버지는 네. 물론 등장하는
하죠,
거고
당연히 등장하죠.
예, 네. 등장인물 좀 살짝 엿볼까요?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저 고전일기에서 다뤘던 네. 탈무드 속에 라삐의 모습으로
라삐
이렇게
할아버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네.
있다가
네.
어떤 자기 앞에 닥쳐올 커다란 꿈을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예.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꾸고 두 번째 동일한 꿈을 꿨을 때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네.
이 저자인 레이첼 나오미 레맨이 7살 때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
그러나 이 작가의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는 아주 큰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탈무드 속에 그 많은 지혜로운 말들과 연결해서
예.
오늘 우리 이 책을 계속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따뜻한 시간이 마련될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읽을 할아버지의 기도에는 이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에게 흙이 담긴 종이컵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여기다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보기 1번은 성실함, 2번 조리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고 세 분께 문예 출판사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기도 드립니다. 이 손녀, 그러니까 작가입니다. 레이첼 레맨에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흙이 가득 담긴 종이컵을 줘요. 그러면서 여기다 매일 물을 줘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성실함, 2번 조리개.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라삐였던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르침 아래 몸과 정신의 조화를 설파하는 의사가 된 레이맨 이 두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어떤 가르침을 먼저 주셨을까요?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난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늘 내게 흙을 만지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부모님이 뭐라고 주의를 주셨는지 말씀드렸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노는 소꿉 장난감 속에서 작은 찻잔을 집으셨다.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다. 외할아버지는 그 작은 찻잔에 물을 가득 담으셨다. 그 찻잔을 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셔서는 조금 전 내게 보여주신 종이컵에 물을 준 후 창가 턱에 올려놓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손에 찻잔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시메레야, 날마다 이 잔으로 종이컵에 물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시메레, 네가 매일 물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단다.
그 당시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의 6층에 살고 있었다. 아파트 창가에 올려놓은 종이컵에 물을 준다고 한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인가. 4살 배기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내 시메레야.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 매일 말이다. 잊지 마라.
한동안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에 열심히 물을 주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컵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외할아버지께 아직도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매일 일한다, 내 시메레야.
두 번째 주가 되자 물을 주는 일이 부쩍 따분하게 느껴졌다. 아, 괜한 약속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짜증이 일었다.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나는 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컵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잊지 마라, 내 슈메레. 하루도 물 주는 걸 거르면 안 된다.
셋째 주가 되면서 나는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어먹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서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물을 주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바로 어젯밤 잠이 들기 직전까지만 해도 컵 속에는 흙만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두 개의 싹은 하루가 다르게 커갔다. 나는 이 사실을 빨리 외할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외할아버지도 필경 나처럼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내 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있는 법이란다.
외할아버지는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나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럼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게 물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시메레야,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섬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물론 그때는 너무 어린 탓에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명을 축복할 수 있어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랍비였던 외할아버지, 전에도 이 탈무드 읽으면서 참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침, 가르침, 멋지다, 괜찮다, 배우고 싶다 이랬는데 역시 이 외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네요.
보이죠? 예. 네. 그 장면이 이렇게 이제 손녀와 할아버지 사이에 그 장면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참 네. 따뜻하죠. 예. 그 네 살배기가 뭘 얼마나 그 커다란 감동이었을지 네. 이제 예.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
그 전에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손녀 딸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 이제 예. 뭐 아직 그 돌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 아이하고 말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이제 초짜 할아버지인데
예.
이 책을 보면서 이 첫 번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인도 사람들은 뭐 그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마스테라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내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그런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아주 위대한 신이 폭발하듯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 온갖 불꽃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불꽃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그 위대한 신의 불꽃 하나씩을 마음에 품고 태어난다. 그래서 희구 씨도 그 불꽃이 있고 운철 씨도 그 빛꽃이 불꽃이 있고 내 마음 속에도 그 불꽃이 별처럼 있다. 이런 생각 참 그 신비로운 생각인 네. 것 같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여러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나마스테. 자 이제 또 낭독으로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축복하는 모습이 있네요. 어린 시절 나는 금요일 오후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식탁에 차를 끓여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셨다. 차를 다 마시면 외할아버지는 촛대를 두 개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셨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짧은 기도를 하셨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눈을 감으신 채 고요히 묵상에 잠기기도 하셨다. 그때 나는 외할아버지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주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외할아버지께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면 나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어서 와라 네시메레야 하고 부르셨다. 외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 머리에 가볍게 얹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 나와 당신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셨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나에 대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그 때문에 나는 금요일에 기도 때마다 외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졌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직성에 대해 언급하셨다. 내가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한밤중에 등불 없이 잠을 잤을 때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다. 그런 후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서에 나오는 사라, 레베카, 레아 등의 여인들에게 나를 보호해 주기를 청하셨다. 매주 돌아오는 이 짧은 시간이 나에게 완전한 평화와 휴식을 느끼게 하는 아주 유일한 시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하기를 바라셨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칭찬은 아예 없었다. 내가 시험에서 98점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항상 나머지 2점은 어디에 잃어버렸느냐고 물으셨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잃어버린 2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외할아버지만은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로 충분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나는 한 번도 외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네시메레라는 특별한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는 뜻이다. 나는 외할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하느님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마치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분의 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음을 깨우쳤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연세가 되셨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촛불을 켜고 고요히 앉아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나는 적이 놀랐다. 난 이 축복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레이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렸단다. 단지 그것을 소리내어 할 만큼 지혜롭지 못했고 용기가 없었지.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고 또 사실 맨 마지막 부분처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 그 지금 그 말처럼
네.
축복을 하더라도 큰 소리로
네네.
네가 알아듣게
예.
네,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멋졌고 그런 용기가 없었노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예. 동양적 사고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내 눈빛을 보고
네.
내 모습을 보고 네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이제 동양의 사고입니다.
예.
서양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I love you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것이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이 둘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 습관이 될 거고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묵묵했던 누군가가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또는 내 애인이 내 친구가 그 묵묵한 행위 속에서 저게 참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커다란 감동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할아버지 이야기 얘기 함께 하고 나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시죠?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 생방송인데 여러분들 문자 주제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답을 좀 네.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주제는요, 선생님?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네.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습.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모습.
네?
만약 할아버지 생각 안 나시면 할머니의 좋은 모습.
예예예. 예, 예.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려 볼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할아버지의 모습, 나의 할머니의 모습은 어땠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퀴즈도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에게 흙이 담긴 종이컵을 선물로 주죠. 그러면서 매일 여기다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실함, 2번 조리개. 휴대폰 이용하실 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고 오늘의 문제 주제에 대한 답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캡틴 앤 테닐입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읽기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할아버지의 기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저하고 좀 공감이 가네요. 휴대폰 뒷번호 9777님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은 머리카락에 아유 동백기름 바르고 이 쪽빗으로 긴 머리 빗어서 동그랗게 쪽진 머리가 항상 생각나네요. 아이고 울컥하네요. 우리 할머니 비녀까지 꽂았는데 거기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니들은 다 저러셨나 봐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그 쪽지고 비녀 하셨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 머리숱이 없었지. 줄어드니까 예. 이게 비녀가 잘 안 꽂혀지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라고 자꾸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 예. 이게 숱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그 쪽을 지시다가 거의 할머니 저 나중에는 이렇게 커트를 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또 다른 문자 하나 더 소개해 줄까요? 김현숙님. 운철 씨.
저희 할아버지는 네. 어릴 때 소문난 호랑이 할아버지셨어요. 설날에 세배 들으면 예. 웃으면서 곶감을 주셨는데 그땐 저희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쳐다보곤 했었던 오, 기억이 납니다. 와. 무섭기만 했던 할아버지셨어요. 곶감이 맛있잖아요, 그 대신.
그때는 네. 간식거리가 곶감, 약과도 있죠, 선생님.
그 뭐 달달한 곶감, 거. 약. 과 어. 최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있었는데. 예, 예. 무지개 사탕.
대사상 같은 거 올려놓는.
예, 예. 여러분들 기억나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문자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법정 스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기도를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님.
그렇게 예.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아 법정 스님께서 좋아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할아버지는 유대교의 랍비시고 네. 법정 스님은 스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 책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신 유해옥 신부님은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종교가 뭐가 되든 영혼에 대한 문제구나.
예예. 예.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그 작은 손녀에게 줬던 그 종이컵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실함으로 물을 주면 그렇죠. 크게 되는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랍비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다. 엄격한 정통 유대법에 따르면 이미지가 새겨진 조각이나 장식품은 회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지니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되었다. 따라서 인형을 가지는 것도 금지되었다. 어머니나 이모는 어린 시절 절대 인형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마을의 한 여인이 두 불쌍한 자매에게 인형을 하나씩 선물했다. 얼굴은 자기로 만들어졌지만 머리카락은 진짜 머리를 붙인 푸른 눈의 예쁜 인형이었다. 어린 자매들이 이 인형을 갖게 된 것은 세상을 얻은 듯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 매우 화가 난 외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서 인형을 빼서 벽에 내동쟁이 쳤다. 인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미 이른이 넘은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외할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과정과 지스킨드라는 미국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 젊은 날에 그분이 어땠는지 짐작하게 된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꿈을 꾸셨는데 너무나 불길한 꿈이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꿈속에서 검은 날개를 단 죽음의 천사가 동유럽의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의 등불을 하나씩 껐다. 그분은 당시 거의 모든 회당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외할아버지는 회당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꿈의 불길함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에 외할아버지는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제야 그분은 그 꿈이 그곳을 떠나라는 메시지임을 알아챘다. 그분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회당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당시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뉴욕주의 앨리스 섬에서 이민 수속을 밟았다. 외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려고 이민국 직원 앞으로 가자 그는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러시아에서 존경받는 랍비였고 유명한 학자였던 외할아버지는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민국 직원은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디시어로 다시 물었다. 이디시어는 유럽과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다. 주로 여자들이나 어린애들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다. 외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난 나머지 등을 돌려 나와버렸다.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해본다. 검은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젊은 유대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가 외할아버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로부터 45년 후에 5살 난 손녀에게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분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당시의 젊은 부인이었던 외할머니는 낯선 나라에서 불친절과 모욕을 겪으면서 울고 있는 여섯 아이들을 달래야 했다. 그녀는 이디시어로 아이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쉬아쉬아쉬아 쉬네켄다 치스켄다. 그것은 예쁜 아이들아,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빨리빨리빨리 라는 뜻이었다. 화가 난 외할아버지에게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무례한 이민국 직원은 외할머니의 말을 이름으로 오인했다. 그는 큰 소리로 지스킨드 다음 사람! 이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해서 외할아버지는 이민 온 나라에서 랍비 지스킨드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달랐죠. 그러니까 네.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이
네.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네. 레이첼 나오미 레맨이라고
네.
하는 이 주인공도
네.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성장해 가고 이 할아버지도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그 무례하고 어떻게 예.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그 이 모욕을 참지 못하는 이 과격한 젊은이에서부터 이 주인공이 기억하고 있는 그 훌륭한 스승으로서의 네.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진화해 가고 이 과정이 이 속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럼요. 통해서 저렇게 자라나는구나라고 예.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손녀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 따뜻한 할아버지, 나의 친구 같은 할아버지와 또 그 할아버지가 한 여인의 남편의 모습으로 또 뭐 작가 엄마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 랍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비춰지는 게 좀 달랐던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얘기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하게 네.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는데
네네.
이제 폴란드나 러시아에서 이 이민을 떠나고 난 후에 수년 후에
네.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있었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홀로코스트까지도 연결이 되는 이런 유대인들의 순환 시기였겠죠.
그래요. 자,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사연을 잠깐 소개해주고 넘어가도 될 것 같으네요. 네, 강혜선님 사연 운철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절약을 강조하셨어요. 대소변 휴지도 각각 몇 칸 정해놓고 쓰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김나라님.
절약이 옛날에는 최고였지. 김나라님. 예,
김나라님.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멋쟁이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하얀 백구 두에 중절모를 쓰시고 수업 중에 교실까지 찾아오셔서 용돈을 주시고
우와,
가셨어요.
멋있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수업 중간에 창문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고 용돈을 주셨으니까요. 아. 정말 멋쟁이셨어요. 아, 증조할아버지의 중절모와 백구두가 그립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중절모와 백구두 이렇게 읽는 것보다 백구두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네. 이해해 주시겠죠. 좀 네. 세게 발음을 해줘야죠.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자, 선생님. 네.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할머니는 외할머니 예. 그 이 그리고 친할머니 다 기억이 나시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아. 내가 그래서 보질 뵙질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로만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생생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운철 씨는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 예, 할머니, 할아버지. 어. 저희 할아버지는 네. 도박꾼이셨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긴 한데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집에 슬쩍 오셨다가 나가시고
슬쩍 그만하세요. 오셨다가 나가시고. 우리 신차장님 깜짝 놀라셨어요. 자, 여러분들 더 좋은 문자 계속 기다려볼게요. 올려주세요. 아쉽게 오늘 마지막 낭독 하나 남았네.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지혜의 귀 귀이려다 보니까 한 개 남았는데 레치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외할아버지는 내게 겨우 한 입 정도의 술이 담긴 작은 은 술잔을 주셨다. 리본 모양의 문양이 장식된 러시아에서 이민 올 때 가져온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외할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해묵은 책의 한 구절을 뽑아서 읽어주셨다. 그리고는 내게 그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시더니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겨우 대여섯 살이던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외할아버지는 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벽장 뒤에 숨겨둔 포도주를 일종의 뇌물로 내주셨다. 내가 가진 작은 은술잔에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외할아버지는 축제 때 쓰는 큰 은술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르셨다. 그리고 나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셨다. 그때까지 내가 아는 유일한 축하의 방식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끄는 것이었다. 나는 그보다도 외할아버지와 하는 건배를 더 좋아했다. 외할아버지는 건배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잔을 부딪히며 히브리어로 레치암 하고 외치는 것이다. 그 말은 삶을 위하여라는 뜻이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힘찬 목소리로 레치엄 하고 외치셨다. 할아버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묻자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네, 신메레야. 그냥 삶을 위해서라는 뜻이란다.
나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삶을 위하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아, 그러면 기도문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란다, 내시메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청하느라 기도를 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을 지니고 삶을 살잖니.
그런데 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불쑥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그 말은 할아버지가 지어낸 거죠?
외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건배를 나누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다. 난 여전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성경에 쓰여 있어요?
네, 시메레야, 아니란다.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쓰여 있단다.
난 그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레치암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삶은 거룩한 것이며 서로 축하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미란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무척 경건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 향의 달콤함을 맛볼 때면은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걸 느끼게 된단다.
55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외할아버지가 레치암을 외칠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가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슴에 잔잔하게 물결치곤 한다.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는 무척이나 굴곡이 진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레치암을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감동을 받는다. 어쩌면 진정으로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과 경의를 깨닫고 레치암을 외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레치암은 삶을 사는 하나의 특별한 방식이다. 나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삶을 축하하는 것을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레치암의 의미를 새롭게 터득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오래전 외할아버지가 레치암을 외치실 때 생생하게 빛나던 기쁨을 볼 수가 있었다. 야, 행복한 삶을 위하여와 삶을 위하여를 구분 지었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늘 좋은 이야기를 하죠. 행복한 네. 삶을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할아버지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냥 삶을 위하여 예.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관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마 별이었을 거야. 또 어떤 위대한 신이 이 불꽃, 수많은 불꽃으로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 불꽃 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야. 이런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했는데 별이 됐든 불꽃이 됐든 그게 가장 잘 보일 때는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밤. 이 밤의 이미지가 바로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네.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네.
고통과 슬픔과 고뇌와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네. 살다 보면 어딘가에서 이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견뎌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마치 별이 빛나는 배경이 되는 그 어두움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위대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 그러니 삶 그 자체가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축복이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숙연해지고
예, 예.
정말 그렇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저 오늘따라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 두 개만 더 소개해 줄까요? 은철 씨?
네. 예. 박수연님께서 보내셨어요.
예.
이웃 큰 집에 사시던 저희 할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은 곧장 속 바지 주머니에서 밤이랑 대추, 사탕을 제게 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속 바지를 뒤질 때면 거기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죠. 나오죠, 나오죠. 거기 다 있어요.
예, 엄청 나오죠.
예. 할머니가 어렸을 때 치마를 훅 굳어거든 지금 깜짝 놀랐어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속 바지에 주머니가 있어요. 9072님 사연.
9072님. 전 TV 채널을 두고 할아버지와 리모컨 쟁탈전을 벌인 기억이 나요. 항상 할머니가 리모컨 뺏어주셨는데.
아이, 그랬구나.
이 영감탱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뺏었냐고 어린 애들하고 싸워.
애된다고 막.
예, 여러분들 따뜻한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할아버지의 기도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문예출판사에서 할아버지의 기도, 한국 속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것. 매일 물을 주는 것이죠.
네, 성실함입니다. 근데 예, 성실함이죠. 정답 맞추신 분 9777님 그리고 9259님 그리고 반디의 최기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자, 땀 참 이렇게 따뜻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걸 일주일 동안 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끝곡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웅철님, 오늘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